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한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언급도 이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마이크 비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The Seven Longings of the Human Heart.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일곱 가지 갈망들, 열망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라면은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열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일곱 가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the longing to be enjoyed by God. 이게 참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enjoying someone 이러면은 좀 약간 미국식 표현이라 뭐 이렇게 좀 즐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뭐 좀 번역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뭐 어떤 인정과 사랑, 누림을 받는 그런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the longing for fascination. 그러니까 뭔가에 막 매료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the longing for beauty.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갈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름다운 노을을 본다거나 아름다운 작품을 뭐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감동적인 연극을 본다거나 뭐 아주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갈망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the longing for greatness. 이거는 뭐 아이들 키워보면 다 아시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막 슈퍼히어로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마음 가운데 뭔가 위대함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세상에 치이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부분들 뭐 이런 거에 타협하고 안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쳐서 그렇지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the longing for intimacy without shame. 그 친밀함에 대한 갈망, 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가 없는 그런 친밀함에 대한 갈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런 친밀함이겠죠. 여섯 번째, the longing to be wholehearted. 이 목사님이 잘 쓰는 이 단어예요. wholehearted, 그러면 전심일 텐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심전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게을러가지고 일을 대충대충 하고 막 이럴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이나 뭐 무엇에 내 마음과 나의 모든 힘을 다 한번 쏟고 싶은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후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을 때 오는 삶의 여러 가지 여한들 이런 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the longing to make a deep and lasting impact. 깊이 있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구에게든지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어떤 미국 여배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셀리 필드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배우인데 아마 옛날 분이신가 봐요. 근데 1985년도에 아카데미 그 시상식 때 수상을 하면서 소감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I haven't had an orthodox career.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해온 그런 뭐 배우 생활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And I've wanted more than anything to have your respect. 근데 자기가 정말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존경, 인정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The first time I won, 그 전에도 아카데미상을 한번 받았었나 봐요. 그때는 I didn't feel it. But this time, I feel it. And I cannot deny the fact that you like me now. Right now, you like me.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저 사람은 좀 저렇게 가지? 뭐 그런 좀 이렇게 unorthodox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이제 삶 혹은 배우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늘 원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걸 원했다는 거죠. 드디어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그때는 잘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두 번째로 수상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좋아한다는 것, 내가 수상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말 축하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신 마음의 갈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죠. 너무 막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막 그런 갈채만을 막 바라고 추구하고, 저 헐리우드의 허상, 저런 거는 잘못된 삶,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에는 다 저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업적과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존경을 표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 상보다는 지금 그게 느껴지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 소리한테 가끔씩 얘기해요. 소라, 너 너무 예쁘다. 그러면은 또 애가 막,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약간 정색하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는데, 그럼 너 하나님이 널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 듣고 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또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또 예쁘다고 하는 말을 또 인정하기에는 또좀 이렇게 쑥스럽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칩니다. 아빠가 너참 예쁘다 그러면은 땡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그렇게 시켜요. 왜냐하면 그게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좀 어글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예쁘다고 얘기하고 또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예를 뭐몇번 들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손녀한테 너참 예쁘다 했는데 손녀 대답이 I know. 그 이제 할머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아주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들의 또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할머니가 지혜롭게 물어봤다는 거죠. 너 어떻게 해서 그걸 아니? 딸의 그 손녀의 대답이 우리 아빠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아빠가 늘너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I know. That's my daddy always tell me.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할머니도 예쁘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그걸 인정하면은 마음이 좀 이상하고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종교적인 마음이고 거짓된 겸손입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노회가 있어서 제가 시애틀에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밥 먹는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이제 워싱턴 주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오레곤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전부 다 인물들이 이렇게 훤하십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좀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약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본인이 지금 인물이 좋다고 해놓고는 그 인정하면은 너 지금 방금 인정했어? 교만한데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그럼 왜뭐 처음부터 왜 저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이제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마음들을 계속 좀 웃고 계신데 동의를 안 되시나 봐요. 같이 사는 사람이 약간 좀 이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기준으로 뭐이 사람은 대단하고 그렇지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전도사님 아까 만드신 찬양에도 뭐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뢰고 그것이 겸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가지 열망들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열망이긴 하지만, 이거를 다른 엉뚱한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할때 오는 부작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갈망들을 채우고자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풍요로운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목사님도 이런 마음의 갈망들은 reject, 거부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satisfy, 충족되어져야 하는 그런 갈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을 올바른 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은 막 사랑받고 싶은 인티머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혹은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다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른 엉뚱한 사람한테서 그걸 받으려고 하고 혹은 다른 엉뚱한 뭐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채움받으려고 하고 이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친밀함을 누릴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친밀함, 부끄러움이 없는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 파도가, 그 파장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이죠.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I know them.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또 내가 무서워하는 것, 혹은 나를 막 흥분시키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내가 잘한 일들, 내가 잘 못하고 실수한 과거의 일들, 나의 장점들, 나의 약점들, 나의 꿈, 나의 두려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좋은 모습만을 때로는 좀 이렇게 심하게 포장하고 과장한 모습을 보이고자 막 애쓰면서 진정한 내 모습이 혹 드러날까봐 막 감추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소리가 간밤에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약도 좀 주고 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2년 전인가 3년 전에 substitute 그 티처가 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얼마간 와 있었던 선생님이 계신데 할머니예요. 미세스 캠벨이라고. 근데 얘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분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반이었던 소리 친구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막 되게 엄격하고 무섭다고 해서 막 별로 안 좋아했는데 소리는 이상하게 좋아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알다시피 뭐 학교에서 그걸 드러내놓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뭐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묻어났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좀 좋은 신앙 좋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얘한테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자기도 왜 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참 좋고 그립고 그러는구나. 오늘 또 아침에도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 참 되게 신기한 게 그분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서 왜? 했더니 기억력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처음 이제 자기 반에 와가지고 substitute teacher 했을 때 같이 이제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좀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왔는데 기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네 이름을 기억을 했어? 했더니 아, 이름은 기억 못했는데 자기를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봤던 애, 내가 substitute 했던 애, 그 많지도 않은 뭐 20여 명 되는 아이들 중에 뭐 알아보고 얼굴 알아보고 인사했을 수 있죠. 이름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기억했다고. 그분 정말 기억력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준비한 메시지가 겹쳐지면서 야, 저 정도 그렇게 알아준다는 것만 해도 아이한테는 정말 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 겉모습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어떤 분의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그 일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뽑아다가 집중해서 이렇게 그걸 봤답니다. 근데 특이한 공통점을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질병들은 아닌데 꼭 그 나병 환자의 치유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또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천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정상인들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혹시라도 닿을까 봐. 그럼 부정해지고 또 옮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까 봐 저기 정상인이 가면은 멀리서부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큰 이제 곤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언제 그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1년이었던 10년이었던 20년이든 30년이든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은 사람의 터치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굳이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저 육체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보이라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낫습니다. 육체가 이제 회복이 되죠. 근데 굳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병 환자가 걸렸다 혹은 나섰다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 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나섰다 그러면은 그것도 누가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제사장이 회복 확인해 주면 그때부터는 공동체로 그때부터는 가족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그런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회복들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제 모습입니다. 중풍병자를 그 침상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 친구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설명할 때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느냐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또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낯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 작은 자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son이라고 돼 있습니다. son, 아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테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children, child 혹은 son, daughter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뭐 소자여 혹은 작은 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아들로 번역할 수 있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독 그 사람에게. 또 유독 그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든 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죠? 집으로 가라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자가 됐으면은 그 환자를 돌보는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죠? 가족에게 있죠. 특별히 부모가 그 사람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만 봐도 이 사람과 그 부모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부모마저도 포기해버린, 부모마저도 책임을 회피해버린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오히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다. 영혼의 문제를 먼저 건드려주십니다. 그 육체도 치유받았죠. 그리고서는 아들아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해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정말 세심하게 정말 친절하게 정말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 말 한마디 그 쓰시는 용어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나를 너무 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바꾸어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바탕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형질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생명입니까? 수정됐을 때부터 몇 주 됐을 때부터 몇 개월 됐을 때부터 심장이 뛸 때부터 우리는 막 그걸 가지고 디베이트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셨대요. 책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실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으로부터.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그 거짓에 많이 속아왔죠. 제가 한 두어 번 소개드렸던 분입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The Good and Beautiful God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델린이라고 하는 딸인데 이제 그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는데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염색체 그 이상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가 임신 한 8개월 때쯤이니까 거의 뭐 만삭이죠. 더 나을 때가 다 된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너무 놀란 거죠. 그분이 책에서 쓰고 있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막 의사 멱살을 붙잡고 싶었대요. 왜냐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내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뭐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좀 잘못된 이상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사실을 얘기하듯이 덤덤하게 얘기할 지금 이 대상이 아니라고 이 사안이 아니라고 막 멱살을 붙잡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의사는 또 의사니까 그냥 의학적인 소견만 담담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제 출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저자는 갑자기 출생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아이의 방을 어떤 색깔로 페인트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는 아이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다행히 그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태어났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체중이 얼마나 몇 파운드밖에 안 되는 그 아기로 태어났고 심장에 이상이 있었고 귀는 들리지 않고 음식물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젖을 먹어도 삼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전문가한테 갔더니 한 1년 혹은 2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1, 2년이 이 부부에게는 정말 너무 힘든 괴로운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었죠. 그 가운데 한 친구 목사가 밥을 먹자 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대요. 이제 위로를 하려고 만났겠죠. 먹다가 그 친구 목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자네의 죄 때문인가 자네의 아내의 죄 때문인가 묻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자네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아내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둘 다의 죄 때문인가? 이분이 그리고 나서 그 오후 내내 생각을 했대요. 뭐지? 잘못한 것도 너무 많고 실수한 것도 너무 많고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 정말 끔찍하고도 특별한 이 결과를 대하기에 이걸 대할 만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는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혹시 그만 아내인가? 내가 알고 있는 아내의 삶에 그렇게 문제될 만한 건 없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죄가 있나? 이분도 순수했던 것 같아요. 친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한 겁니다. 너무 이런 생각과 감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그 오후 내내 보냈대요. 그러면서 내 딸 마델린의 출생이 결국에는 인과응보에 대한 조건과 결과라고 하는 그 방정식의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2년을 조금 더 살고 마델린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위로하려 한다는 그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려고 하는 말들인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자녀를 주실 겁니다. 먼저 이렇게 위로를 한다든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잘 아는 표현들이죠. 아마도 내 생각엔 하나님이 마델린을 이 땅에 두시는 것보다 천국에 더 데리고 있고 싶어 하셨을 것 같네요. 어떤 아이들은 이 땅에 있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어요. 다 위로하고자 하는 말들이죠. 근데 정작 당사자한테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전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었든지 간에 이 제임스라고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매정한 분이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분으로밖에는 이해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화나 있는 재판관, 잘하면 상 주지만 잘못하면은 벌 받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매한 분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의 이야기.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니까 이 사람의 죄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둘 다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막 그 이유를 따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상황, 모습 그것만 가지고 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면 그 장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든 부모든 누군가의 선조든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형벌이라면 예수님도 돌아서서 가셨어야죠. 대가를 지불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야죠. 공의로운 분이신데 공의를 집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죠.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신 것이기도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중요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합당한 보험을 받아야죠. 우리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도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수치,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했던 거죠. 참회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자라고 추앙받던 어거스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참회록에도 있는 것처럼 그의 유년기의 삶은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이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특별히 이 어거스틴의 말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 닿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거스틴이 나의 목사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아마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든 뭐 언제가 됐든지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일찍 죽게 되도록 허락하셨는지 온전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로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사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시애틀로 왔다 갔다 뭐 일기가 안 좋고 해가지고 한 6시간 걸려서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운전하니까 이제 뭐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들었던 그 설교 중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 되게 이분이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 막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도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의 이제 손주들 중에 자기가 페이버릿이었대요. 페이버릿 원.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손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계부가 두 명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탄치 않은 유년 시기를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하고 같이 그 할아버지 때 저기 뭐 북가주의 시골의 농장의 농부였대요. 거기 가서 많이 있기도 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몇 년을 또 유년 저기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파머니까 같이 이제 뭐 우리 에이스 같이 그 하드웨어 스토어에 자주 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이 목사님을 데려가신 거죠. 이제 데려갈 때마다 그 엄마가 막 무섭게 늘 얘기하는 게 있었대요. 너 절대 할아버지 보고 뭐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막 신신당부로 하고는 이제 보낸 거죠. 그 얘는 이제 어리니까 말 들어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나 이거 좀 필요한 거 좀 이렇게 구해 오는 동안 너 어디 가서 뭐 너도 보고 있어. 이제 망치 있는 데서 이렇게 막 망치를 만지면서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일 다 보고 이제 다 가져와 가지고는 보시고는 너 그 망치 원하니? 그랬대요. 아니라고. 아니 망치 필요하면은 할아버지 하나 사줄게. 망치 필요해? 아니라고.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말하지 말랬어. 그렇다고. 괜찮아. 네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 골라 잡아. 골라 잡은 거예요. 집에 왔죠. 이제 그거 보고는 또 엄마가 너 또 사달라고 했지 하고 막 잡아 죽일 듯이 막 뭐라고 막 하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마도 미안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아들 데리고 아빠 집에 와 있는 이 상황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어린 목사님은 이제 망치 가지고 뭐 신이 난 거예요. 뭐라도 만들고 싶은데 자동차를 하나 카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만들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필요한데 보니까 가라지 옆에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뜯어내 가지고 자를 이렇게 만들고, 바퀴가 필요한데 바퀴가 없으니까 이 저기 잔디 깎는 기계에 있는 바퀴를 떼다가 붙인 거죠. 엄마가 나와 보니까 기겁할 노릇인 거예요. 가라지 옆에 뻥 뚫려 가지고 햇빛이 그걸로 다 들어오고, 너 이놈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넌 이제 할아버지 오면 죽었어, 넌 끝났어 막. 할아버지가 일 끝나고 이제 트럭 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고는, 이야 이거 네가 만들었냐고. 그렇다고, 재료는 어디서 났냐고. 저기서 났다고. 할아버지가 보다니, 아 그래, 아, 저건 합판으로 막으면 돼. 근데 바퀴는 어디서 났냐고. 잔디 기계에서 뺏어. 아 그래? 아 그럼 내 제대로 된 바퀴를 하나 사줄게. 가자, 철물 좀 가자. 트럭에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명절 때 돼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이제 걔네들은 다 이제 도시에서 온 아이들, 특히 커진들이 다 여자들이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키를 탁 던져주면서, 할아버지 그 플랫베드 있죠, 트럭, 이제 거기 이제 내주면서 애들들 태우고 놀다 와, 그런 거예요. 약간 좀 길을 세워주려고 한 것 같아요. 여자애들 다 뒤에 태우고는 막 가는데, 가다 보니까 진흙탕에 또 빠졌어. 빠져가지고 야 좀 밀어. 여자애들이 내려가지고 막 미는데 막 흙탕물 다 튀어가지고 막 옷에는 다 묻고,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막 운전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막 비포장인데 뭐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길이 너무 좁으니까 돌릴 수도 없고 백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좀 천천히 가면 되는데, 또 이게 또 남자라고 또 좀 하고 싶었는지 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앉은 또 다른 여자 커진 보고, 너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뒤를 좀 봐달라고, 이렇게 옆에 안 붙는지 좀 봐달라고. 문을 열고 가는데 너무 빨리 가면서 이렇게 운전하니까 옆에 있던 나무에 이제 문이 걸려가지고 문이 꽉 하고 이제 깨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겨우겨우 집에 왔죠. 커진 보고는 우리 있었던 일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쭉 달려가서 우리 죽을 뻔했어요. 제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막 하고 막 있었던 일들 막 얘기하니까 삼촌이 와가지고 너 죽었어 하고는 막 야단치고 막. 근데 그때 이제 뒤에서 할아버지가 쓱 등장하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자기 보고 이렇게 윙크를 하더래요. 윙크를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오 그거 아, 안 그래도 내가 문 열고 닫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떼버리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그러면서 운전석에 있는 문까지 떼버렸대요. 이런 몇 가지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려서 여러 가지 참 평탄치 못한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생활했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나를 믿어주신 분, 나를 이해해 주신 분, 나를 사랑해 주신 분, 그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도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차를 고치고 하는 그 일들을 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할 것이 없는 에피소드인데 그냥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상인데 생각이 나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이들 프로그램, 그 유명한 아이들 프로그램 뭐죠? 뭐 네이버후드인가, 마이 네이버후드인가, 거기에 나오는 프레드 로저스라고 하는 그분 영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머리는 희끗해가지고 할아버지 같은데 맨날 스웨터 이렇게 입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저런 거를 이제 요즘 애들은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데 싶은데, 그 당시에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분을 그 프로그램 즐겨보고.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어떤 이제 한 아이, 제프 인 랭거라고 하는 아이, 그러니까 5살 때 그 척추 융합술 수술을 받았던 아이인데, 그 수술을 또 부모님이 수술을 받기 전에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대요. 너 뭐 하고 싶니? 너 소원이 뭐니? 아마도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로저스 아저씨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방송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출연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명예의 전당에 오를 때 이제 이 제프가 또 깜짝 방문해가지고 20여 년 전 그와의 만남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힘이 되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로저스라고 하는 분의 그 삶과 방송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그림이자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It's you I like라고 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We know that you mean it,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소리 나온다. 이게 진심이 전달되니까 많은 아이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들이 들어야 하는 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로저스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에미상을 받을 때인가요? 그때 이제 가서 수상 소감을 할 때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잠깐 10초만 침묵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고는 정말 시계를 보면서 10초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10초 동안 눈물 찢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가 곳곳에서 포착을 하죠. 그리고 백악관에 갔을 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였는데 거기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30초만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일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30초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갈 때 그 가드 중에 한 명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이제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생각하라고 했을 때 제가 누구를 생각했는지 아세요? 누굽니까? 제 할아버지의 동생입니다. 왜 그랬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다가 자기가 제일 아끼던 낚싯대를 줬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 대학교 등록금을 다 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불러서 자기가 제일 아끼던 낚싯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Thank you for the silence.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짧은 30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는, 끊을 것이 없는 그런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격려와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음성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